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어리석음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엉뚱한 길로 접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길이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 선순환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무탈하게 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고 다시 정신줄을 쳐서 다시 원 상태를, 원 그 흐름을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끼우뚱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인생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게 뭔지를 알면 그러면 그걸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선순환이 무엇인가? 악순환이 무엇이었다면 우리가 종종 악순환에 들어가죠. 누군들 싸우고 싶어서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싶어서 겪겠습니까? 하다 보면 뭐 한마디 또 한마디 던지고 투닥투닥투닥 하다 보면 어느새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그 개념이 있으면 복원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돌아온다는 게 뭔가, 좋게 된다는 게 뭔가, 좋은 선순환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걸 알아갈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어느새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기별로 다 고비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취업이 안 될 때 갑자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취업, 얼마나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했다 하더라도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실업. 얼마나 또 걱정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서 어떤 그런 자기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취업이 됐다 해보십시오. 취업이 돼서 이제 잘 됐다 싶어도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돼요. 안 좋은 상사 혹은 뭐 회사의 어려운 일들 혹은 다른 회사랑 비교되기 시작하고 다른 직장인과 비교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만 막상 들어가다 보면 또 좀 더 좋은 데를 또 생각하기 마련이 혹은 어려움에 괴로워지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어떻게 하지 결혼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상황 이후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문제의 상황은 늘 저 태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뜨거운 열기, 햇빛과 같은 그런 열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때 악순환은 거기에 대한 나의 안 좋은 반응으로 가면 악순환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죠. 악한 열매, 그러면 이제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시작이 되지만 그럴 때 지혜롭게 가는 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남전도에서 자전거 타러 가는데 자전거 오래간만에 탄다고들 하니까 다들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역시 자전거 타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자전거 되게 오래간만인데 탈 수 있을까? 자전거. 다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전거 타러 가면 전 못 타는데요. 당장 그럴 수 있어요. 자전거 타본 적이 없는데요.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두 발로 쓰는 겁니다. 두 바퀴로 쓰는 거예요. 괜히 완벽한 균형 감각이 없으면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면 되지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그 중심을 잡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근데 되면 또 너무 쉬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게 자전거예요. 근데 안 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안 되는 게 또 자전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너무너무 쉽지만 못 배운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하고 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탁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전거 이렇게 잡고 타고 혹은 뭐 발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발로 밟지 않고 그냥 두 발을 다 뛰고 아주 넉넉하게 가고 어떤 사람은 손도 놓고 타요. 학생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손 딱 집어넣고 그리고서 다니는 거예요. 야 대단해. 넘어지면 어떡하지? 안 무섭나? 뭐 그래도 뭐 손 집어넣고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늘 자전거 타니 그러니까 늘 이제 등하교길에 늘 자전거 타니까 자기도 지겨운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올라탈 판이에요. 안정에 올라탈 판이에요. 너무 늘 하니까 심심한 자전거 중에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기아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자전거니까 묘기 자전거예요. 묘기 자전거. 그래서 이 자전거를 돌려놓고 뒤로 이렇게 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뭐 물구나무도 설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출퇴근 용도가 아니라 등하교용이 아니라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뭔가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도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에서 굳게 쓰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눈에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럼 어떻게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천지창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록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부인하면 근거도 없고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그래 이건 흔들림 없어 이건 틀림없어 가장 든든한 근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 우리 지난주도 열심히 했죠. 이번주도 많은 말씀을 준비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첫번째 누가 먼저 도전을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5장 24절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살아온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느 학교야? 혹은 우리는 무슨 가문이야? 다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랑스러움 가운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교 선배도 나와요. 저희 딸이 서문여중을 다니고 있는데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여중에 이효리가 나왔어요. 서문여중인가 여고인가 그리고 여고에는 또 무슨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정희씨? 이정희 그 노동당 이정희씨 그리고 골프선수 뭐 한 뭐 아무개씨인가 하여튼 그렇게 선배가 있대요. 그리고 선배가 있으니까 우리 여중 우리 서문여중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뭐 부족해도 그분들은 조금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훌륭하게 돼야지, 공부를 잘하고 혹은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혹은 경쟁을 뚫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유 우리 학교는 깡패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낙제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자기 학교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자랑스러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면, 십자가가 우리의 부끄러움이면, 그러면 내가 거기와 함께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나 이게 자랑이면, 그럼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못 박는다고 해서 정말 못 박는 게 아니죠. 이게 부착되는 거예요. 얼마나 붙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님도 십자가 지셨지. 그리고 때로는 그 주님과 십자가를 종종 삶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서 느꼈냐면 그 목욕탕에 그 온탕 들어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도 이거보다 더 뜨거운 거를 견디셨겠지. 좀 웃기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목욕탕의 그 제일 뜨거운 온탕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이것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냈겠지.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 말리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 제가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는 거.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뜨거운 사우나도 이겨낼 수 있고 혹은 또 목마름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도 이걸 이겨내셨겠지. 주님도 이런 상황에서 견뎌내셨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부착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억지로 하는 거 싫어. 나는 힘들게 하는 거 싫어. 나는 좋은 길만 따라갈 거야. 난 내 원하는 길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 사람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창피하니까. 그 십자가가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다가가고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혹은 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혹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럴 때마다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견디셨겠지 라고 하면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주님 앞에 부착이 돼서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면 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욕탕을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야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일을 했고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만이 생각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십자가와는 또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종종 자기가 어떤 군 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자기가 어떤 군 출신인지를 붙여놔요. 또 자기가 어떤 군 출신인지를 옷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 속에서 때로는 교통지도도 하고 그 자랑 속에서 때로는 신호도 지키고 그 자랑 속에서 때로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 그 그 사명감, 그리고 그 애국심, 그런 것들로 남들은 뭐 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솔선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자랑거리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니까 이건 정말 귀한 것이죠. 근데 다른 걸 자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신을 자랑한다. 혹은 자기가 얼마나 교도소에 갔다 하는 걸 자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랑을 통해 뭘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저지를 거예요. 더 나쁜 짓을. 예? 그래서 자, 여기 내 문신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예? 교도소를 많이 갔다 온 자세 제가 자 보세요. 제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빨간 줄이 많이 그어 있는가. 자, 이거 자랑하면 이제 그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할 거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쁜 짓으로 나가는 거겠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참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자기가 예전에 조직 생활을 했고 자기가 예전에 예, 어떤 그런 험한 삶을 살았고 뭐 흉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고 봉사했고 애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섬겼고 그러면 그러한 자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이 정말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겠구나 왕년에 정말 희생했고 지금도 희생하겠구나 귀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에요. 십자가가 벼슬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는 삶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모든 원하던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로 그것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시련들 혹은 유혹들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그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죠. 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도 봤죠.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기 생명 주시는 성령님에 관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 가운데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7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7절.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있으세요? 몸에 뭔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사라진 거는 잊혀졌겠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 뭐가 있습니까? 뭐, 수술 자국? 대표적인 거죠. 수술 자국. 아, 나 수술했어요. 수술 자국.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방주사. 맞아요. 예방주사. 저도 여기 불주사 이렇게 있는데, 불주사, 우리 지인이가 신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콩, 찌름.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아, 이거 옛날에 불주사 맞은 자국이야.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그 구멍 9개짜리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 신기하더라고요. 도장 찍듯이 찍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도장을 이렇게 도장처럼 생겼어요. 그 도장을 여기다가 꾹 집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스며들어서 그런 효과가 난대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 9개 바늘 자국이 있는 그보다 불주사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9개 예,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수술 자국, 그다음에 주사 자국, 또 네? 여드름 자국, 여드름 자국, 가슴 아픈 추억, 네? 청년기의 여드름 자국,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현재에도 유효한 그 어떤 기억이 되는 사라진 기억이 있어요. 모기에게 물린 자고 뭐 벌레에게 물린 자고 그런 것도 다 되게 다 사라져요.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유효한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깨웁니다.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기억이 우리들에게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자국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상처, 상은 생각해보면 이마에 머리 십자가를 쓰셨으니까 이마에 그 가신 면류관을 쓰셨으니까 가시자국, 이마에 박힌 가시자국, 또 우리 뭐 너무 분명하죠. 손에 못 자국. 그러면 손에 못 자국도 그래도 만약에 생각해보면 없어지지 않을까? 주님이 그거 성형수술로 없애지 않을까? 주님이 그걸 성형수술로 없앨 수 없겠습니까? 깨끗하게? 아니, 너무 지저분한데? 없애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못 없애겠어요? 아, 주님이 없애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없애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들을 위해 흘린 대속의 증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창자국. 그래서 창자국이 있고.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리에 못 자국.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또 채찍을 맞은 채찍 자국. 그러면 주님을 알아보기가 참 쉽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시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예수님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러면 이 바울에게는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자신도 그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가 이제 나중에 교회사에서 알려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그 안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덕분에 자기가 생긴 눈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은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것은 즐거움이, 자랑이기도 해. 그래서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흔적이 있나. 내가 낫게 된, 혹은 내가 변하게 된,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일들, 그 흔적을 기억할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은 바로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흔적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강처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이 변화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이 마음 속에 새로운 생각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이게 욕구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고 또 추구하는 걸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서도요. 지금 우리의 몸 속에는 좋게 하는 힘과 나쁘게 하는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기는가? 면역력이 이기는가? 둘 중에 누가 이기면 좋을까요? 면역력이 이기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몸에 느껴집니다.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라는 것을 내 몸이 느낍니다. 내 마음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속에 내 면역력이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 악한 생각은 내 면역의 기본 핵심은 바이러스를 잡는 백혈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나쁜 생각은 아, 뭐 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아니 난 좀 더 쉬고 싶어. 아니 난 그냥 세상적인 기쁨을 따르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이 마음의 면역력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결국은 이게 삼켜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만 생겨요. 그게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자, 누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긴 두 장, 두 절. 네. 자,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서 그래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육체를 거스리니까 그러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늘 우리 상태를 추구하고 또 몸에 원하는 것을 찾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겨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전 말씀에 결론은 그래서 뭐 술 먹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술 먹는 거. 또 우상제물 먹는 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겠어요.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 우리 덕을 세우는 거 함께 하나님 나라 생각했는데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않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래서 안 먹는다. 에이, 교회에서 먹지 말래. 아이, 알았어 안 먹어. 그게 아니고 내가 덕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 뭐뭐뭐는 해야지. 그 다음은 뭘 하겠어요?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것도 이루고 그 아래 있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들은 더 좋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때로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교육 공무원 다 시간 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넘어가면 뭐 야근 수당, 뭐 야근, 뭐 또 다 외근, 특별 근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도 공무원이니까 정신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내 비번인데 내가 지금 근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둑을 잡아요. 지금 저 근무 아닌데요? 나 근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근무가 아니지만 내 일을 더 연장하는 거예요. 군인이 퇴근했어요. 집에 왔어요. 네? 직업군인이. 그럼 나는 군인이지만 지금은 군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하지.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첩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군인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해. 경찰인데. 나는 지금 근무가 아닌데요. 그리고 근무 아닌 시간에 내가 나쁜 짓을 해. 도둑질을 해.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질을 한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 이거 해야만 한다는 삶을 넘어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많은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이런 거 얘기 안 해. 뭐 일일이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나는 교회를 생활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듣게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게 되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율법을 넘어서는 귀한 삶 속에 또 주어지는 소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그냥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믿음이 연장선상에서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안 읽어보신 분들 어서 힘을 내서 읽어보세요.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할례 받았는가 할례 안 받았는가, 뭐 세례 받았는가 세례 안 받았는가, 혹은 또 성찬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거는 그건 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건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연결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소욕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나 보세요. 고통에서 시작했어요. 괴로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주님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착하게 안 살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아세요?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착하게 삽니다. 지금도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네. 잘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낙심했어요. 하면 안 돼요. 낙심한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낙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걸 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거예요. 마침내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솔로몬 성전을 거둘 이제 완성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 피곤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또 실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천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아까 이게 충돌했죠. 아까 누가 읽으려고 했어요? 권사님? 네,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정말 아주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일을 해나갈 때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잊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잊어버리고 열매만 붙들면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본성을,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 이 사랑이 좋은데, 희락이 좋은데, 화평이 좋은데 나는 그냥 이것만 해야지. 그냥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또 각종 과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실을 얻게 만드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 없이 그 과실만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아유 그냥 마트에서 가서 사면 되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랑이라 화평 이런 걸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질적으로 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는 나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 그분이 바로 머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힘을 내주셔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이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데 열매 맺으라고 하면 이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실천이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모든 삶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단지 열매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데서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실천이 있습니다. 그 실천은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힘차게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분명한 품격으로 품고 그러한 자들의 답을 잡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로잡고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돌로 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나도 돌아보고 나도 연약하게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해나갈 때 짐을 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문제에 있어서 속가내는 거라면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이 문제 있어요. 아니 안 돼. 아, 이 사람 안 돼. 안 돼. 열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서 아 이거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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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열매 자체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양분을 주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고생하고 고생할 때 비로소 귀한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짐을 서로 져야지 그러지 않고 폄하하고 혹은 또 질책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내외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실천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선순환, 결과, 선순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교인이 몇 안 돼도 그나마 우리가 그냥 가족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안 읽은 분 누구세요? 자진 납세. 자, 안 읽으신 분? 안 끝나요? 집에 못 가요? 빨리. 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다 직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집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늘 사용하니까 집사라는 것이 이제 교회 직분명이 됐지만 원래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에 나오는 집사. 그 그 단둘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환이에요, 사환. 아, 근데 내가 자유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만 한다니면 내가 자유한 사람인데 내가 왜 집사를 해? 내가 왜 사환 일을 해? 그러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종노릇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매여서 이 종노릇하려고 할 때 특별히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아, 다 미워하고 싶어. 그래야 속 직성이 풀리겠어. 그러나 내 사랑에 종노릇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 같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선순환되는 삶 마지막으로 성령으로부터의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선순환 사랑 영생 성령으로부터 영생 본문을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본문이니까 마지막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미 있어요? 마지막 절. 네,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선순환돼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선순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순환의 삶이 있고 악순환의 삶이 있는데 교회 와서 맨날 악순환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기 싫어 죽겠는데 와서 듣기 싫은 설교를 막 듣고 그리고 하기 싫은 밥을 먹고 하기 싫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죠. 가고 싶은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먹고 싶은 밥을 먹은 다음에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천국이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순환을 함께 이어가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순환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시오니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순환의 삶을 살겠습니까? 선순환의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는 그 영생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